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 132명이 숨지고 6천여 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확진 환자 중 1,000명 이상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수는 지난 2003년 발병한 사스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이외에도 지금까지 17개 나라와 영토에서 약 9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타이완, 일본, 독일 등에서는 사람 간 전염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의 철도 연결을 중단했고 몽골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감염 사례가 의심되는 자국민을 섬으로 대피시켜 14일간 격리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번 발병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소개령을 내리고 전세기를 급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위 분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고 주한미군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은 방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지급된다며 근로자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을 시행할 경우 60일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하는 미국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사령부는 전했습니다. 여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금이 곧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27일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에 대한 공세 중단과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시리아 북서부에 있는 민간인들에 대한 연합 세력의 공격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를 비롯한 연합 세력의 무차별적인 폭격과 공격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시리아 북부 지역의 휴전 협정을 막은 러시아와 이란 정권의 불안정한 행동과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알아사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부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군사공격을 시작했으며 46개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정부와 대학에서 수만 달러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버드대학 교수가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28일 하버드대 화학부 학과장인 찰스 리버 교수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이공대학으로부터 지난 6년간 매달 5만 달러의 급여와 연간 15만 달러의 생활비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버 교수가 우한이공대학에 나노기술 공동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 법무부는 리버 교수가 군사 관련 등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 국방부와 국립보건원으로부터 1,8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리버 교수 체포에 이어 미국의 의료와 기술 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혐의로 중국인 두 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변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28일 열린 탄핵 심판에서는 존 볼튼 전 괴각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증인 소환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 신문은 볼튼 전 보좌관이 곧 출간될 책의 원고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와 연계됐음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볼튼 전 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 증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어떠한 법과 헌법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증언한 사람은 대통령의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권력남용 혐의 등 위법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7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가즈니주에 추락한 군용기에서 시신 두 구를 수습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군은 29일 성명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면서 적의 공격으로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군은 전날 28일 성명에서는 유해는 현지 주민이 수습했으며 비행 자료가 담긴 블랙박스도 함께 수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영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명문대학들이 많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런던 정경대 등 많은 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인데요. 이들 유명 명문대학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독립대학 감독기구인 학생처가 이들 유명대학에 앞으로 5년 안에 부유층과 빈곤층 학생 간의 대학 입학 기회 격차를 절반으로 줄일 걸 권고했는데요. 자, 현재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과 빈곤층 학생들의 대학 입학 기회는 6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크리스 스키드모어 영국 대학 담당 장관은 학생들 간에 이렇게 격차가 존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들의 재능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처는 오는 2025년까지 6,500명의 빈곤층 학생이 명문대학에 더 입학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정원을 늘리지는 않고 빈곤층 학생의 입학률만 높일 경우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일각에선 대학들이 재능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기다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한 주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를 앞두고 미국 대선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7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는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7도, 신의주는 영하 4도에서 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0도에서 8도, 함흥은 영하 2도에서 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영국에서 학생들이 타고난 환경에 상관없이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이 명문대학이 빈곤층 학생 입학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신은 나를 10대의 시절 꿈속에 사는 것 같이 만들어준다고 노래하는 티네이지 드림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미국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 연속극 글리의 배우들이 함께 부릅니다. Before you met me, I was alright, but things were kinda heavy. You brought me to life. Now every February, you'll be my Valentine. Valentine, let's go all the way tonight. No regrets, just love. We can dance until we die. Here we di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가 130명을 넘어선 가운데 미국과 일본을 빌드로 각국 정부가 현지 자국민 철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 USMCA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사의 장비를 일부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입니다. 자, 오늘도 중국에서 발병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일 현재 시각으로 사망자가 1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중국인들인데요.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6,000명이 넘습니다. 감염 확진자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정부가 중국에 있는 자국민 철수에 들어갔죠.
네, 중국 당국이 춘제 연휴가 시작된 지난 24일을 기해서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우한시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면서 그곳에 갇힌 외국 등 각국 정부가 중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논의했고요. 29일 미국 정부가 제일 먼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새벽에 이 동트기 전에 약 240명, 240명의 미국인을 태운 전세기가 우한을 떠나서 알래스카주 앵커리지로 향했죠. 이들은 이곳에서 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받고요. 만일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곳에서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탑승객들을 태운 전세기는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 국제공항에 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온타리오 국제공항에 도착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한 2주간 격리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한시에는 약 천여 명의 미국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추후 또 다른 전세기를 띄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일본도 같은 날 자국민 대피 작업에 나섰다고요?
네, 29일 오전에 일본인 200여 명을 태운 일본 전세기가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의료진들을 이 전세기에 동승시키고 탑승객들에 대해 간단한 검역을 실시했는데요. 심한 기침과 발열 증상 등을 보인 사람들은 따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건가요?
뭐 아직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국에 따르면 일단 이상 증상을 보인 사람들 가운데 4명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50대 여성 1명은 바이러스 감염 치료 전용 시설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전세기 탑승자들의 경우 앞으로 2주 동안 병원이나 지정된 호텔, 자택 등에 머물면서 매일 방역 당국에 검진을 받게 됩니다.
네. 자, 중국과 붙어 있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30일과 31일 이틀간 4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동원해 우한에 있는 자국민 대피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송환할 한국민은 약 69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충청도 지역 두 곳의 정부 시설에서 약 2주 동안 격리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을 고려해서 최대한 도심에서 떨어진 곳을 수용시설로 삼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수용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정부도 29일 첫 전세기를 보내서 30일 귀국시킨다는 방침이고요. 독일도 29일과 30일경에 군수송기를 보내서 자국민 철수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이탈리아, 영국도 이 자국민 철수를 준비 중이고요. 러시아,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 등도 이 자국민 대피를 위해서 중국과 협의 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한 폐렴이 중동 지역에서도 처음 발견됐다는 소식인데요.
네, 중동 국가 아랍에미리트 UAE가 2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동권 국가에서는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보건 당국은 지난 16일에 이 우한시를 출발해서 두바이 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가족 중에 이 4명이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한 폐렴이 뭐 전혀 잡힐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이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우한 폐렴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WHO는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강력한 방역 의지와 퇴치 능력을 밝혔고 WHO의 최고 현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O는 아직 이 우한 폐렴 사태를 국제적 비상사태가 아닌 중국에 국한한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WHO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WHO는 30일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합니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 백악관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백악관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USMCA는 기존의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새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USMCA 서명식이 야외에서 진행이 됐다고요?
네, 이 백악관 남쪽 정원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USTR 대표,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등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 또 상하 의원들, 또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노동계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 성사에 기여한 2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USMCA가 탄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도 진통이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체결하고 있던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가 미국 경제에 해가 되는 끔찍한 협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임하면 이들 국가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이 취임 3년 만에 새로운 협정에 이제 서명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마침내 나프타의 악몽을 종결짓고 새로운 이름의 USMCA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서명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MCA에 적지 않은 기대감이 나타났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 이 USMCA가 미국 경제를 부흥,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SMCA is estimated to add another 1.2% to our GDP and create countless new American jobs.
It will make 네, USMCA로 미국 경제가 1.2%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미국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호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념식에 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가 보네요.
네, 이 백악관이 앞서 70명의 공화당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는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USMCA 협상 과정은 모두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그 캐나다 정부의 비준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원 비준에 이어서 지난 16일 상원 비준까지 마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고요.
네.
그보다 앞서 멕시코 정부도 지난해 12월에 비준을 끝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27일부터 이 USMCA 비준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USMCA는 모든 나라가 비준한 뒤 90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됩니다.
자, 이 새 USMCA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자동차 산업 분야의 변화가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의 미국 내 생산 비율을 높이고요. 북미산 부품을 75%까지 쓴 자동차에만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USMCA는 또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승용차 수를 260만 대로 할당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미국산 유제품 수출을 막는 각종 규제와 국내 낙농업자 보호 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멕시코의 노동환경 개선, 미국 제약회사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한 항목 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사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이 영국 정부가 29일 국가안보회의 NSC를 열고 5세대 이 5G 이동통신망 사업에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사의 일부 장비 사용을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자, 일부 장비를 사용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네, 현재 영국은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감하고 중요한 핵심 기능에는 이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모바일 기기를 안테나에 연결하는 접속망 같은 이 비핵심 부분에는 화웨이사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점유율이 35% 이상을 넘지 못하게 규정했습니다.
자, 영국 정부가 일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에 결국엔 화웨이사의 참여를 허용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영국 정부는 발표문에서 고위험군 공급업체들은 국가의 중대한 인프라 보안 사업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는데요. 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업체들을 특별히 따로 명기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영국이 유럽에서는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망 사업에 화웨이의 참여를 허용한 나라가 됐군요.
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전 세계 각국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 왔는데요. 하지만 유럽 국가 중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가장 먼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화웨이사의 참여를 허용한 겁니다. 유럽연합 EU도 29일 화웨이 사용과 관련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는데요. 민감 핵심 분야에 있어서 고위험군 업체들의 참여를 허용하라고 권고하며 영국과 거의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화웨이 장비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 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 정부를 위해 사실상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화웨이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또 화웨이사와 계열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고요. 전 세계 각국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촉구해왔습니다.
네. 자, 영국의 이 같은 결정에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미국 정부 관리들 사이에서 나왔는데요. 이 마이크 폼페어 미 국무장관은 영국이 이번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영국이 EU를 벗어난 대신에 중국의 자주권을 넘겨주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영국과의 정보 공유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이 화웨이사 장비를 사용할 경우 영국과 공유하고 있는 기밀 정보가 이 화웨이 장비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는데요. 영국의 이번 결정으로 이른바 이 파이브 아이즈 협력 체제에도 균열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이브 아이즈 협력 체제라는 게 뭔가요?
네, 영미권 5개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출범시킨 정보 공유 동맹체입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이 5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상호 간에 매우 긴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한 나라라도 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다면 미국의 기밀이 중국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판단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이 추가 증인 채택을 막을 투표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정 적자가 올해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29일 하원에서 7,600억 달러 규모 사회 감저자본 지출안을 공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28일까지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이 각각 사흘씩 탄핵 심판 초기 변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은 상원의원들이 양측에 질의하는 순서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게 끝나면 곧바로 상원 내부 심의가 이어집니다. 신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데요. 증인을 새로 부르게 되면 그만큼 일정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을 인용하느냐 아니면 기각하느냐를 정할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네, 증인을 어떻게 새로 부르게 될까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새로 증인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새로 나온 자료들도 증거로 채택해서 그 내용을 심리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은 하원이 탄핵 조사를 할 때 이미 다 마쳤어야 한다는 게 공화당 측 주장입니다.
네, 증인 채택 결정은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네, 결의안을 만들어서요 전체 표결을 합니다. 만약에 재적위원 과반이 정족수인데요. 전체 위원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면 증인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위석수로만 보면은 민주당 요구가 실현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지금 53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변수입니다.
네. 자,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 조짐 누가 이렇게 이탈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이 증인 채택을 저지할 투표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가 28일 당내 모임에서 밝힌 걸로 전해졌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또 폭스 비즈니스 방송 등 매체가 이런 발언을 전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최소한 4명이 증인 소환에 찬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45표에 무소속 2표 그리고 공화당 쪽 이탈표 4표를 더하면 51표로 이 결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추가 증인 채택에 찬성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까지는 3명입니다. 나머지 1명은 누구인지 추측만 나오고 있는데요. 3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메인주의 수정 콜린스 위원, 엘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위원, 그리고 유타 출신인 밋 롬니 상원의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확인된 공화당 의원 3명은 그럼 본인들이 직접 증인 채택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론 회견 등을 통해서 당론과는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이 롬니 상원의원이 기자들에게 한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d like to hear from John Bolton, and I think the idea that's been expressed in the media about having each side be able to choose a witness.
네,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 증언을 듣고 싶다는 그런 말인데요. 언론에 알려졌던 내용, 요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볼튼 전 국간부 보좌관이 증인 물망에 오른 겁니까?
그렇죠. 이 볼튼 전 보좌관을 포함해서 총 4명을 민주당 측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믹 멀베인이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 당시에 핵심 의사결정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 볼튼 전 보좌관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볼튼 보좌관이 최근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힌 게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이 재임할 당시에 우크라이나 원조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는 걸 분명하게 연계시켰다고 하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이 조만간 내일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지난 26일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상원에서 증인 채택 결의안에 가결하면 볼튼 전 보좌관이 어떻게 응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볼튼 전 보좌관은 상원이 소환장을 보내면 바로 응해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예. 자, 28일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 마지막 날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탄핵 정국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패시 펄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time for this to end here and now. What they are asking you to do is to throw out.
이제 모든 걸 끝낼 때다. 지금 바로 끝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민주당이 바라는 게 성공하고 있는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탄핵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탄핵 소추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뭐 진실을 알 수 없는 신문기사 하나를 탄핵 심판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세큘러 변호사 말입니다.
Are you going to allow proceedings on impeachment to go from an New York Times report about someone that
누가 어떤 말을 뉴욕 타임스에 했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이 공식 탄핵 심판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느냐면서 상원이 그런 장소냐고 의원들에게 반문했는데요. 이게 논의할 가치도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볼튼 전 보좌관의 언급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볼튼 전 보좌관을 지지하는 전직 당국자 발언도 있었는데요. 존 볼튼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존 볼튼을 믿는다라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이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에 있을 때 상관이었는데요. 존 볼튼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번 그를 볼 때마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연방의회사나 의회예산국 CBO가 27일에 연례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재정적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정부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때 이 재정적자가 발생하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정부가 집행하는 자금보다 세금이 덜 거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한 해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긴 게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였죠?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요.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미국 재정 적자가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가 넘어갔었습니다.
예. 이렇게 4년 연속 재정 적자가 급증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 2007년하고 2009년 사이에 발생한 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오바마 행정부가 당시에 돈을 많이 써서 이 재정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자, 이런 노력으로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은 했는데 재정 적자는 여전히 많아졌 거군요.
그렇습니다. CBO는 그 이후로 연방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여기에 이 건강보험 관련 세금 등 세금이 많이 줄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연방 정부가 대략 4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쓸 예정인데요. 계산해보면 달러당 22센트를 정부가 빌리는 셈입니다.
예. 자,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는 사실 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CBO 설명을 보면요. 이런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GDP, 국내 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이 평균 한 4.8%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3%인데요. CBO 보고서는 앞으로도 매년 적자가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이 적자 비율이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 되리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이제 누적을 해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3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CBO는 이런 상태라면 10년 뒤, 2030년이 되면은 누적 적자가 무려 3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예. 자, CBO가 이런 상황에 어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이 대규모 사회 간접 자본 투자안을 공개했군요.
네, 총 7,6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집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런데 먼저 이 사회 간접 자본이 뭡니까?
네, 영어로는 infrastructure라고 하죠. 줄여서 이제 인프라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국가 전체의 사회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나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교통 자본이 있고요. 아니면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같은 설비들도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이 발표할 지출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우선 육상교통에 가장 많은 3,290억 달러를 드리는데요. 미국 전역에 약 4만 7천 개에 달하는 오래된 다리를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여기에 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과 개발에도 투자하는데 여기에는 15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네, 그 밖의 분야는 어떻습니까?
네, 육상교통의 다른 분야에서 1,050억 달러를 드리고요. 철도에 550억 달러, 공항에 3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여기에 또 인터넷 접근시설 확대에도 860만 달러를 드린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런 지출안에 대한 공화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사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도 이 인프라 투자 확충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작년 4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이 관련 사업에 합의한 적도 있었는데요. 총 2조 달러를 인프라에 쓰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이 후속 논의를 하려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논의를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번 지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백악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논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지출안이 실현될지 불투명한데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새 회계연도에 앞선 9월 말까지 는 처리하기가 힘들 거라고 로이터통신은 봤습니다.
네, 자 그럼 공화당 하원 의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원 교통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출안은 그대로 승인하기 힘들다는 태도인데요. 유류세 수입이 이전보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 보수 재원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출안을 충족시킬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현행 지출 수준만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게 연방정부 당국자들 전망인데요. 향후 5년 동안 연방의회가 1,070억 달러를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니 엠의 노래입니다. 써니, 당신은 나의 태양, 너무나 순수하게 빛나요. 써니,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노래하는 써니, 들어보시죠. 네,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은 오늘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 당원대회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날 아이오와에서 대선에 나갈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시작하는데요. 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아이오와 코커스를 앞두고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모두 6차례 걸쳐 아이오와 경선에 나오는 두 당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리고 기업인 앤드류 양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진보 진영의 또 다른 주자 엘리자베스 워런.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는 올해 70세로 재선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그는 오클라호마주에서 태어났고 현재 매사추세츠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워런 후보는 파산법 전문가로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됐습니다.
America's middle class is getting hollowed out and opportunity for too many of our young people is shrinking.
워런 후보는 연방 상원의원이 되기 전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소비자 금융 보호급 설립을 돕기도 했습니다.
I believe everyone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As I said, for me it is a basic value. Every human being has value. And that means every human being should be treated with respect.
워런 후보는 버니 샌더스 후보와 함께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파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최근 경선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워런 후보는 노동계급을 위한 대규모 구조개혁을 약속하며 민주당 경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 기업이나 부유층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워런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는 크게 꿈꾸고 열심히 싸우자입니다.
워런 후보의 중점 현안.
워런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역점을 두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샌더스 후보와 마찬가지로 역시 건강보험 체제인 메디케어 포 올입니다.
I'm with Bernie on Medicare for All, and let me tell you why. I spent a big chunk of my life studying why families go broke. And one of the number one reasons is the cost of healthcare, medical bills.
그는 기존 민영 건강보험 체제를 없애고 메디케어 포 올, 즉 국가 단일 의료보험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지지합니다. 워런 후보는 중상층에 대한 세금 증액 없이 약 20조 달러를 들여 모든 미국인에게 국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기업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주식거래나 투자 수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런 후보의 공약 가운데 또 눈에 띄는 항목은 이른바 부유세입니다.
Let's start with a wealth tax. The idea of a 2-cent tax on the great fortunes in this country, $50 million and above.
그는 가족 자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 경우 여기에 매년 2%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가족에는 6% 세금을 추가로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he also wants to break up big technology companies like Google and Facebook to mandate that corporations serve the public interest rather than chase profits.
워런 후보는 그 밖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을 분할할 것이라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아마존이나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우월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그래서 연방 감독기구를 동원해 몸집을 키우기 위한 이들 기업의 인수합병과 시장 지배를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런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워런 후보를 둘러싼 질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야심차게 발표한 계획들을 실현할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겁니다.
We can provide universal child care, early childhood education for every baby in this country age 0 to 5.
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앞서 말한 부유세 신설입니다. 워런 후보는 앞으로 10년 동안 부유세로 약 2조 7천억 달러를 거둬 학자금 대출금 탕감이나 대학 무상교육, 국가보육체제,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대책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ether or not she ultimately wins the nomination battle, Warren's economic patriotism plan is forcing Democratic rivals to respond to her progressive blueprint for change.
워런 후보와 관련해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민주당 내 진보파 기수인 그가 지난 1996년까지 공화당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당적을 바꾼 것에 대해 비정치적 영역에서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워런 후보는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려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갈아탔다고 설명했습니다.
Her verbal skirmishes with President Donald Trump about her Native American ancestry did nothing to boost her image.
워런 의원은 또 자신의 혈통과 관련해 구설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는 자신이 인디언, 미주 원주민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워런 후보는 DNA 유전자 검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주 원주민 단체에서 반발하자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런 후보는 자기 경력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일한 동양계 후보 앤드루 양.
앤드루 양 후보는 민주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유일한 동양계입니다. 올해 45살로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삽니다.
As most of you know, I'm not a career politician. I'm an entrepreneur and problem solver, and I am running for president to solve the biggest problem of our time.
변호사 출신 그는 첨단 기술 업체에서 일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영리 조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양 후보의 중점 현안.
양 후보의 공약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양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18세 이상 성인 전원에게 보편적 기본소득 명목으로 매달 $1,00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Oh, so it's difficult to do if you have companies like Amazon, trillion-dollar tech companies paying literally zero in taxes while they're closing 30% of our stores.
그는 무인 자동차 등 자동화 시대엔 이런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양 후보는 자동화로 이미 일자리를 잃은 제조업 노동자들이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e all have a better vision for healthcare than our current president. And I believe we're talking about this the wrong way. As someone who has run a business, I know that our current healthcare system makes it harder to hire people.
단일 건강보험 체제인 Medicare for All도 양 후보에게 중요합니다. 그는 버니 샌더스 후보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후보처럼 Medicare for All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민간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길 바랍니다. 양 후보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사가 환자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인 출신인 그는 이익 우선이 아닌 인간 중심 자본주의를 제창합니다.
And the third thing is that we have to change the way we measure progress in our economy. GDP is something we invented less than 100 years ago during the Great Depression.
경제가 기업 이익보다 인간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양 후보는 주가지수나 GDP, 국내 총생산보다는 중간소득이나 기대수명, 생활수준, 경제적 이동성, 그리고 다른 사회적 요소들을 중시합니다. 그는 또 사기업 고위 직급만큼 많은 보수를 받는 연방관리들을 임명해 이들이 기업들의 과욕을 규제하고 다른 우려 없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 후보에 관한 몇 가지 질문.
많은 사람은 양 후보를 상징하는 공약인 보편적 기본소득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Mr. Yang, your signature policy is to give every adult in the United States $1,000 a month, no questions asked. That's right.
엉망장자들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양 후보는 부가세 10%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가세 부과에 회의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Yang's campaign slogan Humanity First is focused on addressing the coming economic challenges that
양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으로 크게 눈길을 끌었지만 여전히 지지율은 낮습니다. 그의 지지율은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집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기준으로 약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 후보는 열정적인 소액 기부자와 지지자들 덕에 계속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양 후보 지지자들은 진보주의나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무당파층이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로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양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양 후보 진영의 선거 구호는 인간 우선입니다. 네, 2020 아이오와 토커스 특집. 오늘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그리고 앤드류 양 후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속 고급 표현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가 방송됩니다.
Hi everyone,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불법 이민은 올해 미국 내의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되어 왔는데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들어보며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rump's rhetoric critics say has stoked ethnic tensions. And the president's supporters argue it is valid to raise concerns about undocumented immigrants who do not learn English.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which is understandable.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which is understandable. Qualms. Qualm, 오늘의 표현입니다. Qualm 하면 거리낌, 걱정 혹은 불안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worry, misgiving 등을 들 수 있겠죠? Qualm means an uneasy feeling of doubt, worry, or fear.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rump's rhetoric, critics say, has stoked ethnic tensions. Critics say Trump's rhetoric has stoked ethnic tensions.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has stoked ethnic tensions, 민족적 갈등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The president's supporters argue,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주장하는데요. It is valid to raise concerns.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어떤 것에 대한 우려냐? About undocumented immigrants who do not learn English. 영어를 배우지 않는 undocumented immigrants,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전문가가 말하죠.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qualms, 불안감을 갖는 것은 which is understandable.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Trump's rhetoric critics say has stoked ethnic tensions. And the president's supporters argue it is valid to raise concerns about undocumented immigrants who do not learn English.
People have qualms about illegal immigrants, which is understandable.
Here are some examples. He seems to have no qualms about lying. 그는 거짓말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여. He seems to have no qualms about lying. Despite my qualms, I decided to quit my current job and start my own company. Despite my qualms, 걱정 혹은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닌데, I decided to quit my current job, 지금 일자리를 그만두고, and start my own company, 내 회사를 차려보기로 결정했어. Despite my qualms, I decided to quit my current job and start my own company. 오늘의 표현, qualm. 거리낌 혹은 걱정, 불안감.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 i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잭슨과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함께 부릅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사랑이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